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내 영혼
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수고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내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저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주님의 기쁜 소식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두루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신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뿐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27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둘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저 바다 어귀에 자리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야.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두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네 경계선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고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스닐산의 잣나무로 내 옆구리의 모든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산에서 난 백향목으로 내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회향목에 상아로 장식하여 내 갑판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모시로 내 돛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길을 삼았다.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푸른색과 자주색 배는 너의 차일이 되었다. 시돈과 아루앗 주민이 너의 노를 저었다. 도로야, 너의 노련한 이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 발의 장로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배의 틈을 막아주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내 안에서 너의 물품들을 거래하였다.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의 용병들이 내 군대에 들어와 전사가 되었다. 그들이 배 안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놓아 그들마저도 내 영화를 빛냈다. 아루아 사람들과 내 군대가 내 사면 성벽 위에 있고 용사들이 내 망대들 속에 있어서 내 사면 성벽에 그들의 방패를 걸어놓았으니 그들마저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너에게는 온갖 물건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은과 새와 주석과 납을 가지고 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이 바로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노예와 놋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내 상품들과 바꾸어 갔다. 도갈마 족속은 부리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끌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드단 사람들도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많은 섬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상어와 흑단을 가져다가 물건 값으로 내게 지불하였다. 내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도 너와 무역을 하였다. 남보석과 자주색 배와 수누운천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민닛에서 생산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너는 물건이 많고 생산한 물품도 많기 때문에 다마스쿠스도 헬본의 포도주와 자아르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무역을 하였다. 워단과 야완도 우잘에서 쇠와 계피와 창포를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드단은 말을 탈 때에 안장이 깔아놓은 천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게다른 모든 지도자가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새끼 양과 수장과 수렴소들을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였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이 최상품의 각종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시리아와 길맛 상인들이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과 청색 겉옷과 수놓은 옷감과 다채로운 양탄자와 단단히 꼰 밧줄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다시스의 배들도 내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너는 화물선에 무겁게 물건을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나갔을 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파손시켰다. 내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내 선원과 내 선장과 배의 틈을 막아주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에 탄 모든 군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다. 내 선장들을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땅이 진동한다. 노젓는 사람이 모두 배에서 내린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파산된 너를 애석해 하면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티끌을 끼얹으며 채속에서 뒹군다. 내 죽음을 애도하여 그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굵은 배옷을 입으며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애도하여 애가를 부르며 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처럼 파멸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무역품을 싣고 여러 바다로 나갈 때 너는 여러 백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내 많은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파손되어 깊은 바다에 잠기니 내 무역품과 너와 함께 있는 선원이 너와 함께 깊이 빠져버렸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문민족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논제는 사람이 고민함으로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은 경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교훈의 하나는 그에게 온전히 맡겨버리는 삶의 기쁨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염려에 대한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것을 더 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지리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진실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젊은 사람으로서 직장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은 성경에 나 있는 말씀이고 라고 이 말씀을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추석과 같은 말씀이 시편 37편 5절에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기에 맡기라는 의미는 똘똘 말아서 던진다는 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너의 길을 똘똘 말아서 주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 범위는 무한하고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 비밀을 터득하면 행복하고 복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을 누릴 것이고 만일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생활의 풍성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깊이 염려하는 문제들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령이 그 비밀한 슬픔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친히 지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능히 어깨에 메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작아서 메실 필요가 없으신 우리의 짐은 없으며 커서 감당치 못하실 짐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매일 디디며 걷는 길,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고 가마.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여기에 제 인생이 있습니다. 선한 것, 악한 것, 추한 것, 모든 욕망, 모든 문제,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짐을 지셨음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맡으신 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늘 기도했지만 지금껏 무겁기만 하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짐이 이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라고 그러나 해답은 바로 같은 말씀인 시편 37편 5절에 저를 의지하면 이루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열쇠는 여기서도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문을 연 것이 감정이 아닌 믿음인 것 같이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귀도인인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귀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귀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음과 같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귀도인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믿음은 우리를 감정의 영역 밖으로 끌어내줍니다. 우리의 감정에 불과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그에게 의지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의지하면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를 의지하라. 이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편히 쉬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지탱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어린 팔에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체중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고 맡겨버리는 태도, 즉 신앙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그를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만큼 알고 있는가?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토록 오래 지니고 다니며 괴로움을 받았던 그 짐을 믿음의 행위로서 그의 어깨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그가 그것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믿읍시다. 또 우리는 때로 적은 것들은 맡길 수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맡기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변호사에게 의뢰합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 그러한 일을 처리해내지 못할 일이 없었다는 점을 납득시키면 그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맡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유능하다고 하는 변호사보다 못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재산을 허비하면서 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렸고 사람들과 한 자리에도 앉지 못했던 혈류병에 권한받은 여인, 38년 동안 스스로 걷지 못하고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맨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 하나 없다고 세상과 자신의 삶을 원망하던 중풍병자, 술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예수님께 일순간에 벗어던지고 자유하는 모습들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은행들의 안전예치함 제도라는 것을 봅니다. 귀중한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값진 보석을 우리는 집안에 어디에 감추어둬야 할까 고민하다가 안전예치함에 맡기고야 마음이 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만약에 맡겨놓은 서류나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은행은 100%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의 은행들의 안전장치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썩어질 것을 받으시고도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성공시키며 복된 것이 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 모르고 갈등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늘나라의 안전예치소, 곧 그리스도께 맡겨버립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바울사도처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다섯 번째는 감정이 아닌 사실과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취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느낌도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느낌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이 첫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가 두 번째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 유다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확실히 맡아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주님과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은 다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바쁘게 주님의 어깨에 넘겨드렸던 또 넘겨드려야 할 짐들을 도로 치고 나와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짐을 도로 치고 돌아간다고 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시즌2를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인생길을 힘차고 안전하게 걸어가는 방법을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잠언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네, 16장은 하나님과 왕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6절부터는 각 사람의 삶을 다루는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금이나 은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이해력과 분별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16절 하반절에는 명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보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해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집착,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해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집보다 돈이 많지 않아도 순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넓은 길을 경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니까 넓겠죠. 그 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넓게 쭉 뻗은 길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예가 잠언 16장 17절에 나온 대로, 순 우리말로 하면 큰 길입니다. 이 길은 넓고 튼튼하게 직선으로 쭉 뻗은 길입니다. 이 대로가 얼마나 좋은 길인지 16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네, 17절 상반절의 주어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정직한 사람의 대로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조금 더 시적이라고나 할까요? 올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올바른 삶을 사는 자는 쭉 뻗은 순탄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보호하고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는 인생길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생명을 보전합니다. 잠언에서 생명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잠언 특유의 의미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미를 잘 구별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육체적 생명에 위협이 되는 어리석음을 멀리하면서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이 먼저 등장했습니다만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겸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일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교만이 앞서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패망과 넘어짐입니다. 앞서 15장 33절에서 보았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죠. 15장 33절에서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잡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쓴 말이 아니라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삶에서 겸손이 앞서가면 영예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교만이 앞서가면 패망이 따라옵니다. 겸손하게 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영향력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잠언 16장 20절로 넘어갑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여기서 좋은 것을 얻는다고 번역한 부분은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선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람이고 하반절에서 말씀하듯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복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으로 마음의 지혜를 쌓으면서 주위 사람들과 선한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명철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각하고 이해하여 분별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군요.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워서 내면화한 사람은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분별력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입이 선한 자라고 번역한 내용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달콤한 입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달콤한 입술이라면 유혹하거나 아첨하는 데 쓰이는 입술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한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말로 상대방을 납득시켜 학식을 더하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리를 열심히 전했는데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진심을 담은 것 같은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달콤한 말로 들리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소화해서 전하는 선한 말을 꿀처럼 달콤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서 전하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할 때 그것이 내가 아첨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달게 느껴지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실패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무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내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리석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은 그 뜻이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징계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확인을 위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훈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으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귀를 계속 닫으면 그 어리석음을 해소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 좋은 약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 달콤하게 전달되어서 뼈를 고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 즉 설득력을 더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제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